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지만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47명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 가이드가 설명만 하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풀이하게 드리려고요. 주무셔도 됩니다.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무시지 않는 분은 또 존경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7장입니다. 1절부터 본문 1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신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을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무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버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글이기 때문에 전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작문 방식이라 합니다. The law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A와 B를 비교하거나 또 어떤 것은 대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그것을 또 어떤 성경의 형식은 카이아즘이라고 구약 성경에 독특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에는 두 개의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빵과 또 다른 빵과 그 사이에 다른 주제를 넣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어떻게 드십니까? 빵 따로, 가운데 들어있는 햄 따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꺼번에 묶어놓고 같이 한 입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빵 맛과 또그 안에 있는 햄과 또그 햄을 바른 또 여러 가지 소스의 맛이 향기와 내 입을 또 나의 배고픔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13절, 이 주제 안에 3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다른 주제를 넣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 맛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삶을 다하고 떠나게 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려가신다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거나 또 정말 오랜만에 누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성경이 전하는 것은 1절과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서는 죽음이겠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일진데 심판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의인의 삶인지 그렇지 않는 삶인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때로는 우리가 바람에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는 심판을 통과하는 믿음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삶의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진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날아가 버리지 않을 것, 허망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디테일하게 한 쪽방과 1, 2절과 13절 다른 쪽방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햄의 이야기가 3절부터 13절 상반전까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의로운 삶의 주제와 우상 숭배의 이 주제를 샌드위치로 묶어서 함께 맛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확인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혹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단의 자리입니다. 즉 당시에 거룩했다고 생각하는 자리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던 이 자리를 상수리 나무 그리고 푸른 나무 사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의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욕을 피웠다라고 했습니다. 음욕을 피웠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 몫이 있다, 내 몫을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내 스스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의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끼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의 끼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합니까? 적어도 그분은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으로 꼽혔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이유가 어떻든 술 취한 후에 자기 두 딸과 성적 관계를 갖는 저주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그런 내가 있다 말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는 탄식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에서도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비명이고 아픔 소리입니다. 내가 놀라는 나,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의 끼, 죄의 잠재력이 독사처럼 지금 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분은 율법을 양심으로 지키도록 소원했던 율법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을 죽이도록 타살을 공모하고 살인을 뒤에서 사주하는 살인교사죄를 지고 나서 그 잔인한 피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비로소 알고 난 다음에 고통스럽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사망의 몸에서,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죄의 끼가, 죄의 잠재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시스틴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서요, 교회 안내위원들이 불친절하다 못해 그렇게 무서운 안내위원들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떠드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모자를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빨리빨리 뒤로 가라고요. 교회가 자기들 것인가요? 봤더니 그 성전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자랑이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요. 그 성전이 이미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 후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고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 이거 맞는 일입니다. 이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성이요, 그게 그냥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죄로 오염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테크닉은 발전하는데 여전히 목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자연과학뿐만이 아닙니다. 물리도 화학이도 심지어 심리학도 또 영적 세계에도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냐? 바로 헛된 힘,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힘을 사용하고 싶은 그 짜릿한 유혹에 사람들은 오늘도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힘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가지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힘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힘을 갖고자 하는 걸까요? 성경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힘이 하이테크일까요? 힘을 빼는 것이 하이테크일까요? 하이테크는 힘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고수가 힘을 뺀 순간은 자기 기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어찌 그것이 힘들지 않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찡그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참다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려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역사를 보면 힘이 없어서 망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넘쳐서 몰락의 비운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요. 또한 11절 계속 보십시오. 두려움의 힘으로요, 거짓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 논리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타락된 힘이 어찌 그것이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이지요. 그리고 그 힘은 제한적입니다. 절대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힘입니다. 그 상한 힘입니다. 헛된 힘, 상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요. 상수리 나무에 왔다 할지라도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서 어떤 힘으로 출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건강하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나 두려움에서 오는 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이 내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 관계가 깨져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5년하고 10년 했는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에스라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에미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니에미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0절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내 안에 무조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내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배한 후에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내 안에 놀라운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한다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한 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변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불러본 적도 없는데 내 안에 나를 끌어오는 찬양의 영이 나를 당기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니까 영의 임재를 내 안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내 귀에 설교라는 언어가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며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니다. 또 나의 입에 기도라는 언어가 쏟아져 나오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반 원수처럼 살아왔던 배우자에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의 끼도 있지만 내 안에는 영적인 잠재력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장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망치게 하는 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나를 붙잡을 것인지 내 앞에 펼쳐지는 변화의 흐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입니다. 찬양이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말씀으로 통한 기쁨이, 은혜를 통한 그 기쁨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끼로 말미암아 혹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내 안에 죄의 끼, 죄의 잠재력으로 오직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인지는 아닌지요? 하나님, 돌이켜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힘에 끌려가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힘을 쫓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의 끝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돌이켜보고 내가 그동안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고 그동안 내가 싸워왔던 것이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라면 어찌 우리의 삶이 참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아니하게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하더라도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삶에도, 한 주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